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헛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처음 주실 때는 대단히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받은 은혜를 상실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서신 6장에서 하신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는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누가 지금 여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습니까?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내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지금 눈동자처럼 지금 사랑하고 있어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한 것을 주지 않는데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공력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유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에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authority 하지만은 전능한, 전지전능하지만 우리는 어서마다, 우리 사람들은 어서마다. 왜? 하나님이 전능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가려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게?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안식과 편안함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추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열두 제자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힘이 있고 활동적이며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힘이 있고 활동적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심령이 드는 거예요. 내 눈이 꺼뜨려서 어둠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은혜는 성도가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은혜 안에 있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권위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요. 당시에는 신분적으로 모든 것으로 확실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의 시민권으로서 아주 확신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첫째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는 그들 때는 먼저 그분을 내 앞에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해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고요. 들에 메가버를 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지 않느냐. 그럼 하물며 이 땅을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왜 허탈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느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에 거할 때 우리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바울이 고통당하는 거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도 당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왜 헛되이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까? 첫째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어요. 나의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내 주님으로 받았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은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내가 바쁜 때는 그냥 건너뛰고 만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건너뛰고 만다고요. 내 마음에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스스로 일하면서 외부로부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맞음과 곤란과 온단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겼다고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다고요. 이 간증을 우리가 우리의 간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했으니까 그를 중히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망령된 일이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안다고 하면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다고요. 난 경외하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고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적과 꿀은 약속된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두 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60만의 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거기에 땅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첫째로 모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그 대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었다 온다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만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부인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란 말은 헛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은 공허한 뜻이라고 합니다. 빈, 텅 빈.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의 17장 21절에 보니까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헛되이 여기는 공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은혜를 등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존중히 여겨야 하고 이런 삶이 바로 존중히 여기는 삶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 헛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공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단 한 분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그 큰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첫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인 심지어는 잠재의식까지도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감정이 더 풍부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빙산과 같답니다. 빙산이 바닷속에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조금밖에는 얼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탄호가 항해를 첫 번째 그 도는 말에 대해서 항해하던 중에 그 적은 얼음이라고 해서 가서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왜? 밑에 잠재 얼음 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쩌다가 남편이 결혼을 10년 만에 집에 돌아왔답니다. 큰 밥 먹고 장미 한 송이를 사가지고 결혼의 기념을 위해서 부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첫째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 한 송이. 그러나 그 장미 한 송이를 살 때 그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저런 평탄하게 살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고마운가요. 물론 백송이를 사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은혜를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로 감격이 따라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몰라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인한 변화와 변덕스러운 말을 하며 은혜로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한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고 그 은혜 속에는 생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감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나라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를 영접하는 자는,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해서 12절 14절까지 그 은혜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얘기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나가서는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표정이 또 달라져야 돼요.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웃으면 남주지 않거든요. 자신의 마음속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생명이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보답은 기쁨을 갖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충만된 생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께서는 나이가 들든 뭐하든지 간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배우랍니다. 열심히 배우시고요. 또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기쁨으로 오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뭔가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 나는 건강치 못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치 못하더라도. 옛날에 어느 사장 부인이 교통사고 나서 목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는 전화기를 통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운영할 때는 기차, 그때 당시는 기차로 가야 되는데 기차에 침대를 싣고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해서 몸 전체가 마비되고 겨우 생각과 말만이 살아있는 여인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요. 바로 우리는 모든 거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면 된다고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가족이 형님들이 농사를 짓지만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걸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고, 아, 저 심은 것들을 저거 언제 커서 저걸 하느냐. 그런데 싹쓸이 나고 가을이 되니까요. 그 벼가 싹 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빠빠이 서 있는데 얼마 지나오니까 점차 표 이삭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 따가지고 딱 씹어봤어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새들이 날아오고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익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걸 또 먹어야 되느냐 했더니요. 아니 짊어지고 다 가지고 가서 그걸 타작을 해서 좀 만들어서 정묘소에 가서 하고 나니까 쌀이 되어가지고 그걸 밥을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더라고요. 내가 먹고 있는 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곡식들이 익으면은 머리를 숙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익지 못한 피, 그것들은 빠빠이 서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랬습니다. 저기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곡식을 창고에 가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세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수금만 자기의 수금만 따르는 사람에게 올려놔도 병이 낫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주었는데도 자기의 가시 병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고할까 봐서 그렇다. 자고한다 하는 것은요. 자기를 높일까 봐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보다 높일까 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선포되는 것 보면은요, 가난한 나라의 종교가 선포가 빨리 되고 부자 나라의 선포는 아주 힘들어진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한국의 6.25 사변 1950년에 전쟁터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원조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원조로 생활을 꾸미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교사들이 와서 종교를 이시조선 때는 오니까는 다 그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했는데 이때는 그들의 말을 듣고요. 학교도 짓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이 되어서 지금 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곳에 지금의 한국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곳에서 모든 뭐 무기든지 뭐든지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에 가서 머리를 숙였다고 그래요. 왜요? 미국에서 만든 기술보다도 거기서 기술이 더 나아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는 지혜를 주시고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전보다도 적어요. 이렇게 지도에 보면 전보다도 적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폴란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무기를 전부 거기에서 사간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기에서 나가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자들과 능력받은 것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받고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은 가운데 있는 것은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적으로 그걸 좀 교육받았는데 여자분들이 임신할 때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은 그 고통을 없애주는 길이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심리학적으로 더 큰 고통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고통은 사라진 데 적대에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애 낳을 때 순수하게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지만은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더 왜 안 줄까라고 하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라는 거지요.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고요. 다른 것을 원치 않아야 돼요. 현재 이대로 만족해야 되고 살아도 죽어도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범사에 그를 높이고 감사하며 은혜의 종이 되어가면서 살으라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팔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지 말고 마음속에 받아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줄 아십니까요? 적은 그릇에 물을 넣으면 그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많고 적게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이렇게 뭐 두 달란트, 열 달란트 이렇게 맞는 다섯 달란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달란트 주면 불평하지 않는 거거든요. 받은 거에 감사하고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주여 내가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할 수 있었으면 충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만된 것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이 주어서 충만된다 안 해요. 큰 그릇을 만드는데 밑에 조금 있으면 충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게 적지? 해서 옆에 있는 하나 충만된 사람 걸 뺏어다가 자기 걸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되어지면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현재 주신 것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게 기억했으면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억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 단계에서 행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드리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멘 하고 된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주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 내 몸은 이대로인데 뭐가 새 생명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아니야. 내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런 건 뭐냐? 변화됨이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면은 성령을 선물로 가득 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영화 되어서 그 영화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은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